주님 모시고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마음 묶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맑은 물 좋은 꼴로 풍족히 먹여주신 사랑이 감사가 되지요. 우리 감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감신대 총장님이신 이후정 총장님께서 섬겨주실 텐데 이 오후 시간 또 함께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놀라운 풍성한 은혜 베풀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나라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보냄받은 우리 3만여 분의 선교사님들을 챙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름밥으로 위로 얻으셨을 우리 선교사님들 또 남은 길들 속에서도 더 힘있는 섬김 해가시도록 이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돌아봐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맑은 물 좋은 꿀로 우리 영혼을 풍족해 채워주옵시고 정말 주님 사람으로 그렇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사랑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 주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 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자비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께 부합된 삶들을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이우정 총장님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복된 은혜의 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말씀으로 섬겨가실 때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정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나라를 주님 긍휼에게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주님 어수선한 이 나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나라에 밝은 빛 임해 오도록 주님 돌아봐 주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과 안정이 유지되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60만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 젊은 영혼들이 참되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러한 길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군복님들, 군종병들, 그리고 믿음의 지휘관님들 한 분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사계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또 졸리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주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군 장병들이 우리 주님께로 주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주님께 얻을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보내받은 우리 3만여 분이 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들 가운데에 주님 정말 긍휼을 베풔주셔서 주님께 매여있는 그런 삶들을 충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계명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성계감 속에서 영혼으로 그렇게 돌아가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주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정말 주님이 힘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주님 말씀을 조차 그렇게 주님 한분 섬기면서 주님 그렇게 길 가실 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로우심 넘쳐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나 주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전 시간 가운데에서도 맑은 물 좋은 꿀로 우리 영혼 가운데 풍족히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이 오후 시간 또 감신대 총장님이신 우리 이우정 총장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귀한 시간 보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섬겨가실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 보좌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국당에 계셨던 우리와 함께 계셨던 우리 양규림 선교사님이 내일 또 출국하시게 됩니다. 정은희 선교사님은 모레 출국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양조림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순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원튼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또 무릎 연골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을 양쪽 다리에 하게 하셔서 그동안 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여긴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무디 가정 식구들이 우르르 문병을 왔는데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마음은 내가 무디 식구로서 인정받고 선교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선교사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어떤 때는 송구한 마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원치 않은 질고 때문에 기간을 많이 이렇게 또 뺏겨 했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감사한 건요, 이제 제가 퇴원하고 한 지 석 달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안에도 많이 다녔죠. 여기에 오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벌써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여기를 꾸준히 잘 챙겨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진토리를 들어오는 이 길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하며 또 눈꽃이 핀 나무도 볼 수 있고 또 호숫가도 볼 수 있고 마음의 정결함도 있는데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 내가 진토리를 갑니다 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가운데 뭐냐면 전 한동안 범인하고 고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는 뭔가요? Who am I를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양으로 하나님 가자는 곳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제가 선교 20몇 년을 계속 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진토리교회 식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제가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세상적일까? 왜 하나님 앞에 빠지지 못할까? 왜 주님을 모를까? 하는 이런 분민 속에서 그래 나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보자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도 목사님의 말씀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모험을 합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내일부터 이제 GMS 독신 선교대회가 이스라엘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70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 세계 각국에 흩어진 그 선교사 그때 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가는데 이게 그리가 만만치 않네요. 이 다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이것도 도전해 봅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이제 멕시코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멕시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전에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별 몰랐던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입니다. 또 여기 쉬고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내가 저 고상 가서 또 어떻게 견디지? 하는 이런 마음. 분명히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시고 다 함께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속에서는 그 고산? 왜냐 많이 시달렸다는 거죠. 2400, 500에서 견뎌야 되는 그것도 이제 한번 또 부딪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일을 잘 부딪히게 하는 거는 이제 벌써 저도 이야기했죠. 자꾸 내 나이를 묻는데 저 참 많아요. 그래서 묻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나 지하철 타는 공짜표 나왔어. 그럼 벌써 65세 지난 거잖아요. 지나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건강 갖고 장기 체류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은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와서 또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약보따리 지고 가는 것도 수도 없이 그 보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가라는 그곳까지 가고 또 멈추라면 또 조금 멈추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내일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진토리 교회 여러 식구님들 항상 살아있습니다. 누군진 전 잘 몰라요. 그렇게 십몇 년을 그진 20년째 다가오겠죠.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식구라는 기도의 동역자라는 건 제가 분명히 압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한 또 우리 여러 식구님들이 계시는 한 진토리 외에는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 때문에 나의 주님 한 분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갈 때가 돼서 오늘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건 또 마이크로 방송으로 인사를 할 뻔했는데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12월 집회를 하루만이라도 참석하려고 일찍 왔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하루를 땡겨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만 뒤에 왔더라면 그 원래 타기로 했던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올 때 그 12월에 참 무리하면서도 올 수 있었던 건 무슨 물론 목사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이 진토리 성전 안에서 의인들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아서 이렇게 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나 또 제가 두 달 정도 여기서 머무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의인의 간구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의인으로 서 있어야 나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도 교회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인의 간구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제가 오늘 그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참 그렇게 주님 앞에 부활의 영토에서 보좌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이번에는 참 주님께서 제게 참 안식도 주시고 참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도 우리 안에 각자의 광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토에서 의인으로 서서 보좌의 주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집권을 바라보며 주님께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에는 정말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내가 주님의 양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내가 가지로 그렇게 주님께 속해서 철저히 정말 홍색실처럼 단단하게 묶여서 매일매일 불에 구인 양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래서 남수단을 향해서 다시 또 내일 모레 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 또 함께 또 이 조국을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의인으로 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간구를 하고 싶고요. 남수단은 2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연합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계획된 때예요. 그래서 여지껏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형성했다가 또 전쟁이 터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연합 정부가 세워지기로 했는데 또 전쟁이 또 터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땅에 정말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땅을 향해서 가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은밀히 계신 주님 앞에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빼앗기지 않고 잘 서서 잘 섬기다가 또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의인의 강구를 올려드리다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여러 우리 식구님들 또 목사님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또 주님 보낸받은 그 선교지로 또 나아가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또 힘있는 선교에 회가시도록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우리 감신대 총장님이신 이우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요. 성서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총장님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됐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네. 됐습니다.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예언서 4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 하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또 작아지고 부족한 믿음이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또 뜻과 저를 향하신 그 거룩하시고 한량없인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희망과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오후에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진토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도탄과 이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라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또 은총이 함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토리 교회에 올 때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래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날씨가 요새 이제 비가 안 와서 건조하고 그래서 비를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눈이 많이 오길래 길을 걱정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또 제가 몸도 좀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고 약해져서 아침부터 와서 우리 저를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 마음은 있었지만 또 날씨도 눈이 계속 오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도 묵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제가 오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또 올 때마다 참 큰 감동이 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알게 하셨는가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같이 왔는데 아내도 같이 왔는데 오면서 제가 여기는 진짜 일반 교회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참으로 그 초대교회와 같고 참 그 믿음의 공동체다.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퇴색해서 그저 형식과 제도와 그저 외모의 교회가 남고 또 많이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들 될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총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참 그 기대와 요구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선출 택정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갱신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부패하고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가 먼저 보이죠. 그러나 이제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전체가 참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강명규 목사님과 또 진토리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참 그 제가 참 낙심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뭐랄까 용기라고 그럴까 물론 굉장히 큰 사명을 제가 항상
품꽃 제일에 일생을 바쳐왔지만 항상 용기가 이제 계속 약해지고 할 수 있을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일이 계속되었는데 제가 이 진토록에 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써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사실 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신 집사님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을 민족의 미래를 위한 환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예언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민족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임재와 경영하심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 눈에 단지 보이는 어떤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눈을 시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외적인 외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건데 우리는 이 역사도 그렇지만 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 오늘날 정치든 한국의 경제든 교육이든 현실은 다 붕괴되어 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바깥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그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행한다. 믿음으로 걷는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사도의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2020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 또 바로 거기 핵심이 거기 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들의 영적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에스겔서 말씀은 결국 보겠지만은 우리의 바깥의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가는 것이에요. 사라져가는 것이고 후패하는 것이고 바울사도 말했죠. 우리의 육신은 매일 후패한다. 나의 육신. 그러나 내 영은 매일 새롭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할까요? 이것은 물론 이 바깥의 외면의 세계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하게 우리의 영적인, 마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정신이 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이 세계와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지만은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있지만 영혼이 있지만 육신은 육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죠.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착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육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또 역사라고 하는 이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다가, 즉 역사 속에다가, 이 세상 속에다가 보내시고, 태어나서 여기서 어떤 운명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과 역사를 거쳐서 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서 그냥 있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예,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언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궁극적인 것이 있지 않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는 것을, 비밀을, 신비를 이렇게 드러내서 밝혀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처한 이 2020년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이 환상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에스겔 예언서도, 예언자의 환상도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을 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에스겔은 이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갈대아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가진 거지만은 결국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신비한, 구약의 가장 신비한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달리. 근데 저는 왜 여러분과 함께 이 예언서인 에스겔서를 같이 오늘 이렇게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거 아니, 우리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가치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정치적인 혼란, 또 수많은 갈등, 많은 이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당파가 되어가지고 이념적으로, 나 이 투쟁들, 투쟁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의미의 의의 투쟁의 뜻이 아니라 뭐 싸움판이에요. 다 손 법적으로 송사하고 뭐 계속 이런, 우리 이 현재의 역사가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도들은 어떠한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고 그럴까? 어떠한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역사에 우리가 끌려가고 역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또 2000년 동안에 우리를 앞서갔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이건 아니면 초대교회 교부들이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읽었던가, 어떻게 역사를 살았던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금 2020년의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분단과 이 고통과 이 우리가 절망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것인가? 예수님 말씀해,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이기는 자 이상이 된다. 그런데 어떠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이 우리 이 현실과 국가와 역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떤 비전을 원하나? 제가 이제 총장이 되니까 되기 전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제가 계속 부딪힌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비전이라면 영어죠. 한국말 하면 그냥 시각, 관점, 보는 거. 비전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비전. 본단 말이에요. 아이 비전. 그럼 눈을 본단. 근데 이것이 이제는 환상. 환상이란 말은 사실 본다는 뜻이 아니라 환상. 상은 하나의 상인데 상. 한국말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을. 성경에 보면 이상, 환상. 에스겔이 봤어요. 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천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인데 위대한 예언자죠. 대예언자 중에 하나인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지고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라 그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단 말이죠. 열어 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이 예언이 또 에스겔만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 예언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나의 예언이 되는 거죠. 진토리교회 예언이 되는 거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믿음이 있고 이 환상과 예언을 받아들이는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거를 천번 만번 읽어도 이 예언과 이 환상과는 만나지지 않아요. 만나지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이스라엘의 예언의 역사에 나가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죠. 우리가 이 현실을,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뭐 신문, 언론, 방송, 메디아 뭐 많은 소리가 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그렇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몇천 년 전에 보았던 환상과 음성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로마 바울사도 말했어요. 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리새인인데 역사를 바울은 그 시대에 성경을 가장 통달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말하자면 구약 전체에 율법과 예언서와 지혜문서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자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인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이.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고 계시되었죠. 그런 다음에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엘리야부터 아니 뭐 사울이나 다윗도 예언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언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죠. 예언. 모세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 보고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요. 신약에서 심지어. 그러나 예언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죠. 모세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은 특별히 예언자 중에서도 이 사람과 달리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붙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한 성령의 계시로서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역사에 대한 통찰, 역사를 그 내면을 볼 수 있으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하고 부족한 종이 말을 전하지만은 이 말을 인간적인 어떤 이해에 가능한 여러분들 설명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그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해도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또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예배를 참석하냐. 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국말을 몰라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건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쓰셔서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뜻과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뭐 물론 에스겔서 뭐 역사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아 우리 유종 교수 목사님이랑 교수가 아니면 이제 총장, 뭐 총장이 중요한 건데 하여튼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 알아들었는데도 실제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 지금 현재 왜 웃으세요? 없는가 보죠? 진토르기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있는 것도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벌써 좀 우리 저 유정 교수 목사님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한 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으로 가니까 그냥 이상한 여기서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상. 그 이상은 제가 말하는 이상하고 다른 이상이에요. 한문으로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상한 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과 환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이상과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야, 문제가 많구나. 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물론 여기는 메시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에스겔에는 실제로. 그렇죠?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에 우리 이민족이건 세상에 어떤 열방이든 모든 역사의 의미는 예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만 그 구속을 통해서만 역사는 궁극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풀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풀리지 않는데 묶여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굴종과 예속만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영을 통해서 풀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과 구원의 은혜로서 이것을 풀어주셔요. 진짜 입술이 풀리고 귀신으로 자유에 의해서 속박받음에 해방을 얻게 됐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것은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궁극적인 풀림이고 해결이에요. 방면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또 제 책임도 아닌데 뭐 제가 뭘 이렇게 안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저는 제가 맡은 것만 합니다. 또 제가 뭐 그렇게 다 완전하게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확 자신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곧장 교만해지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민족이 봐야 될 환상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이 그 사로잡혀가고 멸망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환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는 단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넘어서 2020년에 오늘 2월 14일에 여기 앉아계신 16일 제 시계가 잘못됐나요? 제 눈이 잘못됐군요. 또 제가 14일로 잘못 본 것뿐이죠. 그렇죠? 제 시계 다시 보니까 16일이네요. 뭐 16일인지 14일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날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서를 회장에서 읽으시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응하고 이루어졌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도 지금 한국의 이 민족의 이 역사와 이 민족 속에서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의 눈을 뜨고 역사의 의미를 한국 역사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나는 왜 한국인으로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저 먼 이스라엘에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왜 나에게 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죠. 또 확신이 쓰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고 또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성전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성전이다.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라고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네가 미쳤냐? 예수님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당신이 미쳤어? 나사렛 목수의 아들, 33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운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그래 예수님 그래서 결국 십자가 죽으신 이유도 됐지만 그 말이 참람하다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성전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름답고 저는 브라파에 가서 별 아름다운 성전도 많이 가봤고 웅장하게 짝이 없는 저는 이집트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그 기도의 향기가 가득 담긴 성전에 가서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많은 성전을 다녔지만 진토리 교회가 제일 좋은 성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요. 앞으로 더 좋은 데가 혹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을 때 그것이 성전인 거죠. 자 이제 이 성전의 중심성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아수르 바벨론 시기 성전을 훼파하고 짓밟고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버렸어요. 성전 이 위대한 다윗의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그들은 머리 숙여 숭배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만 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시간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50분 해달라는데 50분을 몇 시에 시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서는 참 위대한 말씀인데 본문을 다시 이제 좀 구체로 들어가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42절 2장까지는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구조와 성전의 제도라 뭐 제도라고 그럴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디자인을 다 보여줍니다. 진토리교회 성전은 참 허름하고 볼품없죠. 외적인 육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여준 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기 어렵겠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최고의 아름다움과 제가 양평에 가면은 우리 홍 목사님 생각나지 않는데 장로교 유명한 목사님이겠어요. 그분이 무슨 저 시베리아에서 이런 그 레드우드 아름다운 그 레드우드를 한국말 뭐라 하나 이거 그 적수동을 갖다가 쫙 수입해서 그것도 불가능한 건데. 거기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제가 거기 부목사한테서 지키는 목사들한테서 근데 야, 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처음 봤어요. 뭐 프랑스에 있는 어떤 예술 건축가 디자인을 가서 양평에 가면은 빛의 마을인가 뭔데 이제 거기 선교사들 빌리지도 만들고 홍 누구지 그분 홍정길 목사님 생각났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교회 훌륭한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야, 그 성전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마 안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육신적으로, 예술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그리고 그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들로 쫙. 그 교회하고 진토르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이건 진짜 교회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제가 떼제에 갔다 왔어요, 떼제. 딱 한 번 갔는데. 근데 이게 구조가 떼제 공동체의 예배 그 성전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난 이 교회가 좋아요. 근데. 이 성전은 육신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를 완성시키고 그 모든 의미가 완성되는 그 디자인과 구조와 형상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이 성전의 환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이.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그 어떤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역사와 예술과 무슨 철학과 학문과 경제와 권력과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일어나서 빨리 나가세요. 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왜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아니고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지. 예수 외에도 좋아하는 게 많아. 예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예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는 뭐 예수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내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 여러분들을 지키기 원합니까? 네. 아멘을 많이 하시네, 그래도요. 네. 아멘 하면 뭐예요? 얼마나 그게 되지 않는데. 자, 이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동향으로. 네? 동향을 향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여러분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도 있네요.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파도가 쫙 짜는 그 물소리 같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기, 예수께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찬란한 땅이 되었어요.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보게 됐어요. 성전을. 그리고 성전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침내 43년에 이제 후 에스겔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2절에 보면 그 모양이 그 형상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성읍을 멸했어요. 성읍을 멸망시켰어요. 괴멸시켰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에스겔이 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멸해버렸어요. 왜 멸했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때 환상을 보고 그때 그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에스겔에게 다시 계시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그 환상 앞에 에스겔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세 사람이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웠던 것처럼 땅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즉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시고 안뜰로 들어가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건 물론 에스겔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는 인간의 영광에 끊임없이 유혹당합니다. 내 영광을. 이 우리 국가의 영광을 뭐 대한민국 뭐 자유대한민국 태극 이쁘대도 좋은데 근데 뭔가 약간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나라가 단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이 나라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라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나라가 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없앨 수도 있어요. 단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하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구하는 너희들의 서로의 영광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낙엽과 같고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의 영광은 어둠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영광을 찾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이 교회가.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들은 왜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내 영광을 갖다가 구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에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는 죽은 왕들의 시체 앞에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이든지 돈의 권력이든지 지식의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도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싸우고 그걸 놓고서 서로 죽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죽은 왕들의 시체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시체들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권력이든지 정치적인 권력이든지 돈의 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소리 질렀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안녕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소위 한국이라는 민족적인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냥 착각을 하고 그걸 주장해 왔던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고난과 가난에 지난 몇십 년을, 이제 뭐 가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한국이 뭐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경제적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가 된 게 뭐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권능에 의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들을 지혜로 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 하나, 조그만 나라 하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자기 주권, 민주주의는 개인의 주권만 주장했지 하나님의 주권은 다 팽개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제가 제일 잘났으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관자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꾸며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 디자인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이 환상은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죽은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음행하느냐? 음행은 어떤 성적인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을 바꿨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간음과 음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애굽과 군사력과 자기들의 어떠한 것, 또 자기들의 잘못된 프라이드, 이런 것이 다 우상숭배가 되었고 음란함과 음행과 간음의 이유를 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가증하게 되었어요.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냐?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고 무슨 답이 있는 것처럼 서로 나서서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이 환상과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정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민족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민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민족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55년에 대학 때문에. 우리 부모님만 전쟁 세대죠. 그 분단의 아픔과 지금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갖고 그 가장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최악의 굴종과 그 노예화와 그 인간의 유린과 그런 것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이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저는 적성에 우리 어머니 살치기 때문에 자유로를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 통일전망대 보이고 바로 저 강 건너는 바로 이북 땅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호화판으로 그냥 저는 이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소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가? 그런데 먹게 돼요. 총장이 되니까 더 자주 가서 지금 위장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먹기 싫은 거 계속 먹기 때문에 어저께도 아침부터 조식 가서 조식 뷔페. 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거 참 지금 그 밥 한 그릇 못 먹는 내 동포와 형제와 자매는 바로 한 시간도 안 돼 있는 바로 저기서 다 굶어 죽고 말할 수 없는 그 압박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저렇게 진짜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먹으면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냥 화려하게 그냥 외국 차들이 굴러다니고 수도 없이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지. 뭐 필요하냐? 아, 뭐 필요하냐?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을 포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고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윤례를 포기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는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6.25가 일어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알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나는 반드시 통일될 줄을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크게 회개할 때가 올 거예요. 이 남한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원치 않고 뭐 진토리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성도들이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왜 이제라는 말을 제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고 더 극단적으로 더 우리에게 더 지금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겁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민족의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이 환상 이건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환상인데 에스겔의 환상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환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위한 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았구나. 지금 돌리지 않고 있구나. 이 민족이 아, 나는 돌리고 있는데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같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제가 시간이 이제 너무 지나서 그만해야겠네.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각산 기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삼각산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 제일 높은 봉오리들을 가리켜서 삼각산이라는 거예요. 삼각형이 생겼다고 그래서 인수봉 옆에 그 백운대 삼각산 밑에 지금 평창동 즉 세검정 옆에 거기에 기도원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보현봉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봉오리 물론 이제 불교의 이름을 따라서 보현봉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기도하던 많은 분들은 이름을 능력봉으로 바꿨어요. 그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능력봉 밑에서는 옛날에 거기에는 순전히 저 우상 숭배의 극치인 무당들이 무당들의 거기가 본거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라고 하는 게 6.25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 나라에 그 6.25 겪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은 기도하던데 기도의 성지야. 기도의 성지인 삼각산 기도 터가 있어요. 그것이 성지야. 그것이 성전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소리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원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감리교 신학대학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제가 총장 되기 전이지만 1,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남아 거기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 남아있는 감람산 기도. 그것도 감람산 기도네 이름이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피눈물로 기도하셨던 감람산 올리브산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제일 높은 지역에, 평창동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산벼랑을 끼고 이렇게 지은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서울연회, 감독위의 서울연회라는 게 있어요. 감독위에는 연회라는 게 있어요. Annual Conference. 그 서울연회 청장년들과 남선교, 우리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감독위에는. 남선교회, 뭐 전도회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걸 기증했어요. 제 감리교 신학대학은 서울 냉천동 31, 서대문 31이라고 서대문에 있어요. 그 독립마루 옆에. 거기 오랫동안 그 자리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그 자리인데 거기도 한 30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빨리 가면 뭐 10분도, 15분이면 되죠. 새벽 같은 때는. 그러나 하여튼 길이 막히면 이렇게 경복궁 쪽으로 해서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산 쪽으로. 근데 거기에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에 있는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마지막에 속하는 기도원을 왜 감리교 신학대학에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됐어요. 제가 작년 봄에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안식학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세 번째 성지 수련회를 가서 세 주간 동안 사순절 동안 기도하러 가 있었어요. 감람산에 또 갔었고 또 예루살렘에 한 12일 그 다음에 또 갈멜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며칠 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옛날을 다시 상고하고 회고하면서 기도하다가 엠마오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딱 이제 9월이 됐는데 우리 후배 교수들이 말하기를 감람산 기도원에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교수들이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 감사도 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감신을 살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 감신이 오랫동안 썩고 병들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감신 교수들 보고 회개하라고 이제 감람산 기도원을 주시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해보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그걸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고 꿈꿔왔고 환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안식학기를 보내고 마지막 연구학기 보내고 돌아오니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 그동안 뭐 총장 선거가 몇 년 동안 안 돼가지고 있어 직무 대행했던 오성주 교수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9월 첫째 주간 금요일 날 이제 제가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비가 왔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쫙 오더라고 그래서 야 비가 오는구나. 9월 첫째 금요일이에요. 딱 가는데 그때 비가 오면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서울에서 무지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무지개 왜냐면 서울 들어오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데 무지개가 안 생겨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무지개가 하나 딱 뜨길래, 야, 무지개가 떴다. 무지개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 있다 가니까 무지개가 또 하나 떴어요. 제 앞에 있었던 어떤 교수가, 그때는 제가 총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선배 교수니까, 아, 이규정 교수님, 저기 무지개가 또 쳤어. 아, 쌍무지개가 쫙.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 신학자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무슨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가? 감리교 신학대학, 133년 된 감리교 신학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에게 이 분단과 이 고난과 이 슬픔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 깊이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육신의 성전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으로 보는 성전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성전은 육신의 이런 성전하고 비교할 바, 뭐 진토르기에는 볼 것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뭐 저건 밀라노나 무슨 유럽의 진짜 예술품의 극치인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인 것이에요. 내 몸이 내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나 그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화를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가치와 내 가지고 있는 질서와 내 법규와 내 생각과 내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럽혀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버리기를 원해요. 그러한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 삶을 변화가 되지 않고 이전 것이 사라지지 않고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지 않는 우리의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문 두드리고 있는 한국의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들어오게 하라. 이제 너희들은 성전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들은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름뿐이었지 실제로는 아니었지 않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민족과 이 역사와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원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왕들의 시체에 관심이 있었고, 이 나라에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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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눈독을 돌리고 그걸 주목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기 실현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기 쓰여있듯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국을 구원했구나. 한국의 민족의 역사는 내가 그 고통 속에 그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거짓 것들과 싸우고 우상과 두드러 맞으면서 때로는 짓밟히고 압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당하면서도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어떤 선교사님 말씀했지만은 그 한 의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민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의인이 진토리교에서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에 오후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저는 설교 마치겠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산상순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역사를 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뜻이, 그 십자가와 구원의 진리가 어느 민족의 어느 역사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매일 매 순간순간 초와 초와 시와 시와 분과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성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갔죠. 회피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 그 멸망했던 황폐하고 부끄러움 나오고 짓밟히고 더럽혀졌던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 앞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도대체 무슨 환상이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원. 저는 한번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첫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그 하나님에게 들어올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수치와
그 어두움과 그 고통과 그 버림받음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영광을, 그 성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고, 또 한국은 그러한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고통 중에 순교하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모디를 걸었습니다. 고통당하고 그리고 박해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누구 탓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축복받으러 그런다고 난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통회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저주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네? 이 나라 경제가 뭐 좋아지는 게 축복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편만하게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서셔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여러분들의 생전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같이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한 1, 2분이라도 같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가 같이 한 1, 2분만 통성으로 주여로 기도하고 제 설교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역사에 통탄할 만한 고통과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황폐해지고 해결이 없으며 절망이 가득 찬 이 시대, 사랑하는 이 민족의 귀한 당신의 종들과 선택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애통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진토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오후에 저희들이 와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로운 기도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총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학교 총장님 말씀을 잘 듣고 앉아있어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용의 그 깊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눈을 깜빡깜빡하고 껐득껐득 해야 되는 그 시골 교회가 그 총장님의 그 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럼 뭐 딴 거 할 수 있겠나요? 뭐 그러면 그래도 진도의 교회가 괜찮은 교회구나 이해받는 거죠. 제가 잠깐 그 총장님은 뭐 많이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또 잠깐 서체감서 만나 배웠는데 우선은 그 대학이가 그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해 보니까 오늘 총장님으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낱말을 쓰시는데 자기 부인의 낱말을 사용하세요. 곁에 계신 서울신대 교수님 자기 부인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중함은 그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희망은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볼 때는 딴 것이 아니고 오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되어 주신다. 여기에 오늘 나의 새로움도 얻을 수 있고 밝아오는 조국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환상을 가질 수 있다. 성전이 없는데 뭐가 있겠노? 나도 없고 내일의 조국도 없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듣는 가운데서 어려운 말이 있다면 우리는 배운 것이 적고 총장님은 아는 것이 많아서 언어 소통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더군다나 주로 뭐 특별한 일 아닌 앞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넓고 광범위한 풍성한 말들을 잘 못 들었을 텐데 오늘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지 않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때 대단하게 존경이 갑니다. 옷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총장님도 존경스럽지만 앉아계신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말씀의 성전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과 나라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 관한 하나의 내가 가져볼 수 있는 참된 환상을 가져볼 수 있도록 제기해 주는 것은 간단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유다 나라에 속해 있던 그들이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아요. 거기서 포로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우리도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 처한 환경과 여건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에스겔 3장을 빌릴 것 같으면 빈들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날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기서 내가 말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무언가는 새로워지는 또 밝아져오는 그 모습이 있겠죠. 전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열흘 전에 주님 이 나라에 밝아오는 새 아침을 주십시오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정권 아니고 그 앞에 정권도 아니고 그 앞에 정권 그쯤 되었을 때 주님 이 나라에 밝아오는 새 아침을 주세요 하고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확실한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속함이 있고 오늘도 나라의 혼란과 어지러움과 혼돈보다는 밝아오는 날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실 때 어느 성전하고 진토리계 성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땠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다 했나요? 그런 것은 잘 명심해 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 속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 주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의 뜻 가운데서 간구한다면 그만 허물어 버리기보다는 저 하박국서 3장 말씀처럼 진노를 당할 만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심이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늘 교수님께 총장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이 한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환상을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다. 저는 이런 말을 좀 덧붙여보고 싶어요. 에스겔 3장도 새로움이고요. 에스겔 33장도 새롭게 주님을 입는기고요. 에스겔 34장도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요. 36장도 새롭게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힘입는 기고요. 37장도 말라있는 뼈라도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47장에 생수가 흘러오는 하나님의 희망찬 축복의 장례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오늘 주신 총장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좀 더 기도하십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나요? 나를 위한 기도 어정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한시에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 온 세계에 퍼져가고 온 세계에 걱정을 끼쳐가는 그 폐렴 전염병에 관해서 성도님들이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한다는 말 들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온 세계가 걱정한 그 일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회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된 주님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한시 성도님 못지않게 저는 그 성도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은 밝아올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새롭게 감신대학교에서도 부흥이 오겠지 뭐. 총장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나오겠지 뭐. 귀한 성김을 한다는 뜻이 오겠지 뭐. 그래요. 근데 늘 주의할 것은 에스겔 3장, 33장, 34장, 36장, 37장, 47장까지 계속해서 새로움이 뻗어가야 되듯이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새로움이 멈춰버리면 기도도 멈춰버리고 보좌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강한 마음도 사그라들고 말을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전서도 1장도 새롭게 돌아왔지만 2장도 새롭게 주님께 돌아왔지만 3장도 새로움이 있고요. 6장도 주님께 돌아오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7장도 어떻게 하면 기쁘시를 달걀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요. 모든 생활의 절제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 멈출 때는 우리가 주님 모습에 쓸모없는 자가 되고야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도요. 우리가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한다는 이런 근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서간다면 영광 있는 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멈추어 버린다면 그 보기 쉽지 않는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이 나라의 야당의 대표자 되신 아무개 씨가 착실하게 국제에서 갈 때는 참 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가 타 종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예의를 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범주를 넘어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만 기대감이 없어져요. 기대감이 없어진다고요. 성도는 주님께 서 있는 면모가 강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난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해볼랍니다 하면 타 종교를 배려하는 관용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동지라 되는 자세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말이요. 주님께 속한 구분이 있는 두루다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아, 그래요. 그런 구별됨.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아니요. 그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우상 이방인 우상 하나요. 이건 끌려가요. 이방 사람들이 다 생활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 민망하나요. 강야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보기 민망하다.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더라. 다 가늠함으로 민망하다. 그뿐이나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모양이더라. 이방 사람들 날씨가 오지 좋지 않고 여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하나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다 굳게 선 우리는 새롭게 선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회와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강함으로 나아가야 오늘 교수님, 총장님이 전해주신 희망의 길로 향해 나아갈 거예요. 희망의 나라로. 그런 노래 아나요? 희망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 촌사람 같아도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꽉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강하고, 고린도전서 16장도 강합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그 낡은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의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도 새로움으로 영혼이 연결어 갈 때에 성전에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끄트머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도다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면 예수님 우리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강함으로서 오늘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각오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 총장님께서 그 자기 부인한 말을 쓰시다 보니 전 너무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총장님은 자기 부인한 말도 쓸 줄 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말도 하실 수 하는 분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쉬운 말인 줄 아세요? 절대 그 말 쉽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말 하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부인했단 말은 소극적인 말이고 적극적인 말은 주님께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그것은 두 가지 자세인데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주님의 무덤이에요. 죽었다가 자꾸 살아났다 이러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넘겨버리고 무덤 속에 넣어버리라 그 말이요. 그리고 우선은 예수님께 연합을 한다 그 말이요. 그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길은 주님의 연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라.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라. 여러분 자기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도 짊어지고도 예수님을 따라볼 마음을 품는 사람은 굉장히 귀해요. 우리 인천 아주머니는 방군사님은 지금부터 여러 십년 전에 진토리 교회 올 때 인터넷에 오셨는데 그때 애를 늘 짊어지고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1가정, 2가정 이런 게 아니고 뻘반이더래. 뻘반이 좋은 줄 아세요? 뻘반은 아직도 가정에 속하지 못한 미흡한 자를 가리켜서 뻘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서 주님께 속 매달리고자 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요. 그래요? 그 애 들고 온다 그거 안 되죠. 철저해야 돼요. 그래요? 그때 문지기가 내나 이 사람이에요. 쉽게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 십자는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면 아니 자기 부인할 때 나를 떨쳐버리고 주님과 연합됐으면 내 예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은 내가 오늘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시련이 있어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나 지금 주님 사람이니까 다 짊어지고 따른다고 하면 그 짐은 누구 짐이요? 예? 옛날에 미국의 소리라는 것을 그 방송했던 황세경 씨가 계세요. 여러분은 모를 거요. 근데 황세경 씨가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하고 배민수 박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배민수 박사님의 결혼할 때에 그때 서로가 우리하고는 전혀 근데 건강검진표를 서로 내자고 했대요. 그 잘한 거요? 잘못할 거요? 난 생각 같아서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한 걸로 하고 보니까 아, 이 양말이 무슨 병이 있다. 그건 짊어지기 싫다고 말이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그건 그때는 생각 못했을 때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1960년대 이야기 같아요. 그때 그 이야기예요. 언제 괜찮나 그럼 오느라 이랬는데 그때에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내놓으라 말도 안 하고 네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도 안 하고 어떤 여건이라도 나한테 올래? 자기 부인하고만 딱 오느라. 그리고 네가 뭐 생활이 어렵고 질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평만 하지 말고 짊어지고만 따로 온다면 내가 담당해 줄게. 믿어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좋은 분 없어요. 황채경 씨의 아들은 배민수 박사님의 딸 보고 건강기 좀 내놓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내놓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DNA 한번 보자. 너 조상 보니까 간이 나쁘거나 안 돼. 너 조상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많거나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아무든지 내 조상들로 보니까 저 머리가 IQ가 낮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그것도 없어요. 아무든지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나와 하나 된 만품인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따라오면서 배가 고파도 목말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불평은 하지 마라. 내 가는 길 기쁨으로 따라오라. 그동안 불평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지. 그리고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따르지. 이 누가복음 구절에 두 번째 제시가 있어요. 그 무슨 제시가 있냐면은 네가 나를 따라올라 할 때는 나한테 맡겨버리라. 그리고 주어진 길에서 네가 니를 건지려고 하지는 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나를 건지고자 할 필요 없어요. 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딸에게만 힘쓰면 돼요. 오늘 우리 총장님이 전해주신 그 생명의 생수의 길이 흘러오는 에스겔 43장에서 좀 더 가면 47장이요. 쉽게 말하면 저 모퉁이하고 이 집이요. 그 가까운 데 47장이 있는데 그게 특징이 뭐요? 생명의 흐름이 있다고 말이요. 그게 성전 안에서 처음에는 섬에 나서요. 바깥에서도 모두 섬에 나서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섬에 나는 생명의 속삭임만 있으면 돼요. 변하실라 하지 말고 따라갈 것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요. 세미한 빛만 있어도 돼요. 그걸 뭐 내가 무슨 어떤 충만함과 놀라운 사람 되려고 그건 만날 때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 주님께 속했어요. 어려움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나 주님 따를 거예요. 그때 세미한 인도하심만 있어도 기쁨으로 짊어지고 따라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 주광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순종, 순종, 순종. 그렇게 가다 보면 생명수 광이 된다 그 말이야. 많은 분들이 생명수 광의 길을 몰라요. 생명수 광의 길은 처음부터 이런가 아니에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때는 세미라는 물,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이끄심. 괜찮나요? 그것만 잘 따라가서 그 길만 벗어나지 말고 순종, 순종 가다 보면 생명수 광으로 가요. 생명수강은 내가 마세요. 나도 마시고 딴 분에게 축복이 돼요. 축복은 내린가요? 나도 마셔요. 나도 마시고 축복이 돼요. 여러분, 석진영 씨가 6.25 사변 때 지은 노래라고 해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 안타까워 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사람 맞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길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 그 말이요. 저는 우리 총장님의 사명이 크다 생각해요. 생명수를 총장님이 감신대학원에 살살 흘러놓으면 학생들이 살아날까 죽을까? 살아나요. 뭐 이런 이념 뭐 저런 것보다도 생명수가 흘러가면 살아나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1학년 때 우리 김태규 그 사감 목사님, 그분은 그 시간에 신학생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제일 좋았어요. 그 시간에 은혜가 있었다고 말이오.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거듭났다니까요. 잊지 못하였어요. 지금쯤은 천국 가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살아계시면서 뜻깊게 역사하셨어요. 조학정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는 그분을 다섯 분이나 초청해서 강사로 영입한 적도 있었어요. 신대에. 서울 신대에. 훌륭한 분이에요. 나 잊지 못해요. 오늘 삼각산 말씀 들리니까 내가 한마디 들리는데, 너희들이 삼각산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보라.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하세요? 나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 참 사정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딴 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깝깝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깨워서 생명수만 감신대에 흘리게 한다면은 학생들이 살아난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살아나요. 그러면 감신대가 부흥된다? 그러면 감리고보다 살아난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거요.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요. 뭐, 있음, 아니면 뭐, 무브먼트,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 흘려야 부흥이 오는 거요. 자, 우리 딴 거 없어요. 이호정 총장님만 붙잡아요. 그분이 주님의 생명의 길 되도록만 기도만 되겠어요? 마음이 괜찮게 생각되시면 화면해 보세요. 저에게 성도님들 이런 화면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잘하면 되죠? 나중에 우리가 뭐 총장님이 그 참 역할을 잘했을 때 지분을 달라 소리는 아니에요. 우린 이름도 없이 맹성도 없이 뒤에서 예수님만이 숨을 거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은 있어요. 이건 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돼야 돼요. 아니, 주살 것은만테 일꾼이 없단 말은 일꾼이 없으면 길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누가복음 9장에 한마디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힘쓰는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구하면 돼요. 내 말을 중히 여기고 나를 없이 여기지 않는 자.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짊어지면서 나를 포기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주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 가까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총장님이 뭐 아무데나 가나 이런 말씀 하실까? 그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줘서 나라의 새로움이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뜻이 강하겠죠? 예. 뭐 대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한 거죠. 뭐 그건 쓸데없는 거죠. 근데 될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올만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내용을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말이 아니라 미래의 환상을 저 벌써 포로대에서 먼 나라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통한 희망,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 우리 가져보면서 기대해 본다면 오늘도 건강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50분 최대한에서 50분 말씀을 드렸는데 50분보다 더 많이 말씀했어요. 그 정성껏 해주신 총장님께 대한 좋은 예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총장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 부산도, 저 전라남도도, 그리고 저 강원도도, 그리고 여하튼간에 몇 군데의 교회에게 연결해서 그분들도 오해 듣도록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하기 처음입니다. 우리에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서 그분들도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총장님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겁니다. 부산에도 듣고 교회적으로 들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전남에도 강원도에도 이 교회적으로 물론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마음이 묶어져서 정성껏 들었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 강원도 잘 들렸습니까? 잘 들었다는 것 같은데요. 부산도 잘 들었습니까? 정말 잘 들었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너도요? 예, 그러다고 하는 것 같으네요. 내가 같은 예우란 낱말을 썼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말한 바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교수님 그 바쁘시고 그 위치에 서면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손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인사 좀 해도 괜찮겠죠? 반갑게 인사해도 사모님도 훌륭한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모님께서 하두경 교수님하고 친하대요. 아가 아니고 하두경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해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좀 보충 설명이 좀 길었나? 미안해요.
네, 목사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더 길게 해주셨어도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십니까? 충청도 선교팀은 장의자실로 예배 후에 모여달라고 합니다. 섬팀 식구님들은 예배 후에 뒤쪽 유아실에서 모임이 있겠다고 합니다. 강원도반 선교팀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게꾼은 날개성전입니다. 경상도팀은 21가정 2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은 우리 이후정
총장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고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죄종들이 일어나게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걸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그 환상과 특별히 진토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그 뜻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